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피곤한 육체를 깨우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의 생수를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합당한 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이 인생 노년기에 이르러 지은 시로 추정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37편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의 후배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영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습니다. 화도 내고 억울한 감정도 느끼고 질투심도 느낍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중에 가장 힘든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꾀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자꾸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실패하고 병 걸리고 좌절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벼락은 돛도 어디다 쓰십니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이게 당신 말씀대로 순종한 대가입니까? 라는 불평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불평, 악인의 성공을 시기한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의 거짓말이 죄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사기꾼이 그 사기를 쳐서 좋은 집을 사면 우리는 그 좋은 집이 부러운 거예요. 악인들의 악은 싫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은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지만 이 땅에 있는 집도 좀 기본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의 등을 쳐서라도 좀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 앞에 기죽고 싶습니다. 우리 애를 좀 당당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내적인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런 갈등이 많았고 다윗의 후배들도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겪어본 다윗이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1절을 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언제까지 잘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뿐이지 순식간에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올 거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즉각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압박하던 그 무서운 적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5년에 한 번씩 정권 바뀌는 때도 아닙니다. 그냥 사울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갈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윗을 압박했습니다. 모든 사람 보기에 사울은 건강하고 이 정권은 영원히 갈 것 같아서 다윗은 다시는 희망이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어느 타이밍이 되니까 사울이 전쟁으로 죽고 급속도로 그 왕조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지켜야 될 명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1절, 7절, 8절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저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복받지 않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복 못 받는 비결의 넘버원이 불평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요. 교회를 가고 십일조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 불평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불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쁠 때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반드시 또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2급 호텔이 불편하다 불평하는 사람한테 5성 호텔에 들여보내면 불평이 싹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소비자 불편 상담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개선해달라고 막 쪼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불편 상담센터가 아니라 진짜 소비자 불평센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소비자 불평 상담센터 증상이 심합니다.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더 많아요. 만족을 모릅니다.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자살 비율은요. 자살 세계 넘버원, 투, 쓰리가 한국, 핀란드, 일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들이 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요도방정으로 떨어가지고 계속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1세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불평하는 입술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패러다이스인데 거기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단 하나의 경계선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 그런 것.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불평의 영을 아담 이브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궂게 어떻게 저걸 못 먹게 할 수 있냐. 먹으라고 준 저 9만 9천 개의 그 과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를 그냥 계속 이것이 사탄의 영입니다. 이 불평의 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무서운 경고, 불평의 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평생 가면서 어디 가면 그냥 배우자 욕만 팍팍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죠.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걔가 누구 닮아서 사고치겠어요. 다 그 피가 흘러가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불평불평하면은 여러분의 자식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대, 20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이제 하나님이 막 작업 시작했는데 부모가 계속 불평의 영으로 입술로 오도방정을 떨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그냥 딴 사람 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대 기도문을 기억하세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 축복의 배달부가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데 이게 감사의 영한테 임하는데 불평의 영을 하고 있으면 그 축복이 그냥 자꾸 딴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불평불만이 입에 붙은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이분들은 항상 불평불만거리를 찾아요. 자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불평불만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설적인 비판과 불평불만이 입에 붙은 건 다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불평거리를 한번 감사거리로 바꾸어 보기를 축원합니다. 간구와 불평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좀 피세요. 두 번째 코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개그 콘서트가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은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기도응답의 첫 번째 열쇠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항의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좋죠?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그냥 펄펄 뛰고 기뻐하는 사람, 주일날 저는 그런 분들 그냥 좋아요. 그냥 혹시하니 그러면서 저를 보면 좋아해 주는 사람, 그게 쇼라고 할지라도 좋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신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십일조 내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요. 그러면서 그냥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하는 그 헌금을 하나님 애절해서 뭐 받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헌신하면서 그냥 이 교회 교인은 나뿐이야, 왜 나만 일시켜, 이러면서 하는 그런 헌신을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뭘 해도 이쁩니다. 그렇지만 특히 자식이 아빠를 기뻐할 때, 아빠가 오는 것을 좋아해 줄 때, 아빠가 올 때 아빠 하면서 뛰어나오는 자식이 좋지, 애들이 10대로 가면서 이제 애들이 막 사춘기 와갖고 지방에 툭 돌아가 버리면 그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그 차가운 그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버지상을 쓰고 하나님한테 그냥 떼쓰고 야단치고 협박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의지적인 선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탁탁탁탁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아직 기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뭔가 소원이 다 있어요. 그죠? 꽉 막혀있는 인생의 어떤 것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벌써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살아남으려면 반응이 빨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결정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그러나 예배자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처리를 하면 일은 되겠죠. 그렇지만 허접하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면 일이 아주 탁월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허접하게 되느냐, 탁월하게 되느냐, 불완전하게 되느냐, 완전하게 되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손대려 하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나가서 화끈하게 싸우고 이런 게 낫지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첫 전투에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여리고성 공략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기다리는 걸 가르쳤어요. 몇 배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 7일 동안 그냥 빙빙 돌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 이것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고, 이거를 주님의 타이밍을 못 기다려서 그냥 확 저질러버리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죠. 자식 변하는 것 특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식에 대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가 내 뜻대로 잘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스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일이 또 그렇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굉장히 급하게 뭘 결정해야 된다고 느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확실히 하나님이 이렇게 제 빈틈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숨 고르기를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능력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인생의 인내심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9절 11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사울 왕조가 아니라 내가 다윗의 왕조를 가지고 천년 왕국을 만들 것이다. 사울의 왕조는 몇십 년 가지 못했지만 다윗 너를 통해서 세우는 왕국은 영원히 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워 사울을 쿠데타에서 몰아냈으면요, 그것도 몇십 년 정권 가다가 끝나요. 그러나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쟁취한 성공은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 파기 힘든, 요즘 유전보다 파기 힘든 이 우물을,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우물을 이삭은 가는 데마다 터뜨리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터뜨려요. 그러면 적들이 탁 얌체처럼 차지하고 억울하냐? 싸우자 그랬는데도 이삭은 안 싸우고, 병력이 있었는데도 안 싸우고 그 다음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러면 남들이 평생에 한 번도 못 파는 우물을 이삭은 또 수맥을 찾아서 또 터뜨려요.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적들이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첫째, 그 발견하기 힘든 수맥을 어떻게 쟤는 건드리기만 하면 터뜨릴까? 둘째, 분명히 우리보다 병력도 적지 않은데 왜 우리랑 안 싸울까? 그리고 왜 우리를 싹 축복하고 갈까?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둘러싼 적들의 대표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삭 씨, 우리랑 평화협상 맺읍시다. 평생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 평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화협상이 맺어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다 뺏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성공으로 가장 위대한 반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맙시다. 불평불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며 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불만이 많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바울 선배는 지하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림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